오늘 말씀은 스가랴 9장 9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갇혀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내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서 그들의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게 하시며 남방 회오리 바람을 타고 가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이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것 같이 할 것인즉 피가 가득한 동이와도 같고 피 묻은 재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라.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이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자, 오늘은 여러분, 오늘 당신은 메시아를 갈망하십니까? Are you desiring the Savior? 이 정도 되겠죠. 예, 구원자를 갈망하십니까? 라는 주제로 질문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시대를 살고 계세요? 예, 여러분이 사는 삶 가운데 희망이 가득합니까? 아니면 앞이 캄캄합니까? 어떠세요? 아니면 그 어둠과 빛 가운데 어딘가에 이렇게 있으세요? 예, 다 어딘가에는 있겠죠? 예, 앞이 전혀 안 보일 수도 있고, 2018년을 또 기대할 수도 있고. 자, 다른 질문을 한번 하는 거죠. 여러분은 오늘 여러분들의 그 상황 가운데에서 건져내실 구원자, 마사야가 필요하신가요? 어떠세요? 내가 빠져나올 수 없는 절망의 상태에서 나를 건져내시는 왕, 소망하십니까? 예, 마사야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마사야라고 해요. 메시아라고 하죠. 예, 헬라어로는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같은 말입니다. 예, 유대인들에게 마사야는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세 종류의 사람이 있죠. 누구죠? 왕, 제사장, 선지자. 예, 마사야, 구원의 왕, 제사장, 선지자죠. 자, 스가랴가 살던 시대, 오늘 이제 두 번째 말씀이지만 또 감사하게도 마지막 말씀이에요. 스가랴, 예, 오늘 두 번째 말씀인데 감사하죠. 예, 저도 감사합니다. 자, 스가랴가 살던 시대는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절망의 시대예요. 예, 절망의 시대예요.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왔지만 성전을 다시 짓는 것들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삶이 만만치 않죠? 그래서 10년, 20년을 그냥 보냈어요. 그런 와중에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나타나셔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또 힘을 주시고 그렇게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또 일하셨어요. 자, 스가랴서는 1장에서 8장, 그리고 9장에서 14장 두 파트로 나뉘어집니다. 쓰여진 시기가 좀 다르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1장과 8장 구원, 환상 가운데에서는 성전 재건축을 할 수 있게끔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가 좀 더 주목해서 보게 되고요. 9장에서 14장은 실은 그 후의 사건으로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9장에서 14장에는 그 날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 날은 구원자가 오시는 날이에요. 구원의 날이에요. 그 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그 날의 중심에는 누가 있냐면 마사야가 있어요. 구원자가 있어요. 이 구원의 날은 이 마사야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런데 일상은 변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사마리아의 세력과 그 삶과 언제 다시 그 하나님의 그 영광, 다윗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지 요원해 보여요. 여전히 페르시아의 지배 가운데 있습니다. 성전은 건축했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여전히 절망 가운데 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스가랴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날이 와. 그날이 있어. 그날 내가 메시아를, 마사야를 보내서 심판할 거야. 구원할 거야. 그리고 그날 진정한 평강이, 그리고 번영이, 기쁨이 너희들에게 임할 거야. 이 얘기를 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구원의 날이 어떠한지 쭉 설명하시는 말씀이 9장부터 14장까지 있는데 오늘 본문은 9장 말씀이 됩니다. 자, 그 스가랴 말씀, 구원의 날을 얘기하셨는데 한 500년이 지났습니다. 그 후로 예수님이 이제 오신, 스가랴가 있고 나서 500년 후에 오셨으니까 500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여전히 어떤 상황이에요? 영광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5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은 어떤 시대를 살고 있어요? 절망의 시대를, 깜깜한 시대를. 언제 이 해방을 경험할지 모를. 왜요? 지금 로마 제국의 압제 가운데 있거든요. 강성한 로마 제국의 통치를 받고 있어요. 언제 그날이 올지 몰라요. 근데 다르게 얘기하면 여전히 그 날을, 마사야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마사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마사야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왜요? 그날이 바로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시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스가랴서에 보면 9장에서 13장에 그 날에 마사야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우리는 그 스가랴 안에 있는 예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스가랴서 안에 있는 예수님을 이렇게 하나하나 찾아보려고 합니다. 예, 좀 성경을 많이 볼 텐데, 예, 평소와 다른 설교 스타일이지만, 예, 그래도, 예, 다른 거 있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듣는 거니까 잘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심판과 구원의 의미가 이미 스가랴서 안에 너무나 풍성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어제만이 아니라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우리의 마사야, 메시아,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저, 그런 은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소망이, 간절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 자, 9절 10절에 그 마사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요. 9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예. 제가 읽을 때 그냥 눈으로 따라오면 될 것 같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이렇게 두 번씩 반복하는 것은 최상급이죠. 진짜 환호에 가득 찬 그런 즐거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Behold, your king is coming to you. 예, 마사야가 오는 날을 얘기해요. 그는 공의로 오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He is humble and mounted on a donkey.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여러분, 새끼 나귀를,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분, 그 마사야 누군가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자,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지파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은 남유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브라임과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의 무기를 끊겠다고 얘기하세요. 어떤 연유예요?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이제 하나님이 보내신 마사야가 오시면 이제 평화의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이제 전쟁이 더 이상 필요 없어요. 이 강력한 왕 마사야가 다스리는 나라는 전쟁이 필요 없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스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바다에서 바다까지, 유브라데스에서 땅끝까지, 온 천하에, 하늘 아래에 이제 마사야의 통치가 이루어질 것이야. 이런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오실 왕, 메시아는 공의로우신 왕이에요. 그는 구원을 베풀며 겸손합니다. 이 땅의 궁극적인 평화를, 샬롬을 이루시는 왕이세요. 자,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다 기억합니다.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오실 때 사람들이 어때요? 열렬히 환호하죠. 열렬히 환호합니다. 그런데 그 열렬히 환호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했겠어요? 유대인들에게는 마사야가 어서 오시기를 하는 메시아닉 익스펙테이션이 있었어요. 마사야가 와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는, 얼마 동안요? 자그마치 500년 동안. 그런데 지금 온갖 기적과 이사로 하나님의 나라의 메시지로 소문이 무성한 그분이, 나사렛 예수가 덩키를 타고 와요. 그런데 스가랴가 이미 얘기했던 모습이에요. 그래서 환호하는 거죠. 자, 그 말씀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이에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누굽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죠. 감람산 벳바게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을 것이라. 풀어내기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자, 이유가 있었어요. 4절이에요.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뭐예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그 말씀을, 그 예언을 fulfill하기 위해서 나귀를 가져오라 하셨대요. 근데 그 선지자가 누구예요? 스가랴죠. 스가랴를 통해서 예언하신 것을 마사야이신 예수님이 fulfill하기 위해서 나귀를 가져오라고 하신 거예요. 예, 5절이죠.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예, 스가랴의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겸손의 왕, 작은 새끼 나귀, 짐을 지고 가는 동물이에요. 근데 그 짐을 지는 나귀 위에 앉으셨으니 얼마나 겸손합니까?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이 겉옷은 신분과 재산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겉옷을 위에 올렸다 내지는 땅에 깔았다 이런 것은 진정한 왕에 대한 순종, 왕을 인정하는 어떤 구체적인 행위가 되는 거예요. 자, 마사야에 대한 고백이 되겠죠.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들 이들의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9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호산나가 무슨 뜻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스가랴를 통해 예언된, 약속되신 마사야요, 구원자셔,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소리 높여 부르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사야를 기다리고 있었고요,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었고요, 나귀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그 구원자를 본 거예요. 어서 구원하십시오. 그런데 거기에는 어떤 의미가 임플라이드 있는 거예요? 어서 심판하십시오. 어서 로마 제국을 심판하시고 이 압제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소서. 그래서 진정한 평화를, 번영을, 기쁨을 우리에게 주소서.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마사야 예수라 하니라. 자, 예수님은 스가랴 이후로 이스라엘이 500년간, 50년도 아니에요, 500여 년간 기다리고 갈망하던 그 메시아입니다. 그날에 심판하시고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세요. 그 악한 세력들을, 당신의 백성을 올가매고 있는 세력을 심판하시고 구원하신다고요. 그리고 그 구원 가운데 진정한 평화를, 잔치를 베푸십니다. 그 모습이 9장 16절 17절에 있죠.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빈 빛나리로다. 왕관의 보석이요. 가장 글로리어스한 그런 모습처럼 이 온 만물 가운데 가장 글로리파이 될 거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퍼져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예예. 풍요와 기쁨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구원 후에 있을 번영과 기쁨은 너무너무 사모할 만한 모습인 거예요. 자, 이제 그날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구원, 이 번영 전에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어요. 심판. 그 심판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3절에서 15절이에요. 자,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자,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유다를 북이스라엘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무기로 삼으셨어요. 그런 다음에 시온아, 내가 내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어떻게 심판하세요? 하나님의 백성을 용사의 칼과 같이 해서 헬라의 자식들을 친대요. 헬라의 자식들은 이방인들이죠. 이방인의 자식들을 치시겠다고 얘기를 하세요.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서 그들의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즉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게 하시며 남방 회오리 바람을 타고 가실 것이라. 엑스트라 오디너리한, 슈퍼 내추럴한 그런 임재로 역사하심으로 이 전쟁을 이끄시겠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15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가 프로텍션이 되어주시겠대요. 그가 같이 싸우시겠대요. 그들의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물맷돌이 뭐죠? 예, 다윗의 물맷돌 생각할 수 있죠. 전쟁 무기예요. 싸우는 무기예요. 근데 그 물맷돌을 받는다고 얘기해요. 새 번역에서는 물맷돌 던지는 사람을 받는다고 번역했어요. 적의 능력을, 힘을 완전히 제압하시겠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들이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것 같이 할 것인지. 피가 가득한 동이와도 같고 피 묻은 제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라. 자, 심판의 모습입니다. 정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 어떤 모습입니까? 맹렬하죠. 어떤 모습이에요? 피바다예요. 피바다. 악을 완전히 쓸어버리시는데, 완전히 없애시는데, 왁의 세력을 완전히 제압하시는데 어떠한 그레이스도 없어요. 피가 강을 이룹니다. 피가 강을 이뤄요. 자, 여러분, 호산나 다윗의 왕이요,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시는 그 예수님을 보고 마시아를 생각하고 기대하고 이제 구원을 노래하는 이들이 마음 가운데 지금 뭐가 있을까요? 심판이에요. 이제 우리가 여태까지 진짜 부끄럼 당하고 무시 당하고 괄시 당했는데 이제 하나님이 우리 힘이 돼서 싹 쓸어버리고 다 뒤집어 엎을 것을 기대했는지도 몰라요. 기대했는지도 몰라요. 그런 소문이 있잖아요. 엑스트라 오디너리한 파워가 있다는 얘기를 또 들었잖아요. 자, 그런데 그들이 스가랴서에서 알고 있던 마시아,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와 예수님이 좀 달라요. 너무 다르죠. 대제사장 그 무리들에게 맥없이 끌려가요. 뺨을 맞고 모욕을 당하고 수욕을 당하고, 그리고 총독 빌라도에게 끌려가요. 그런 모습들이 실은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파워풀한 그 진짜 맹렬한 능력의 하나님하고는, 메시아하고는 너무 매칭되지 않는 모습. 어쩌면 유대인들은 그렇게 맥없이 끌려가고 십자가에 죽는 예수를 바라보며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아니었나 보다. 그 메시아가 이 메시아가 아니었나 보네. 심판이 일어나지 않네. 구원이 없네.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왜 스가랴에서 보는 그 맹렬한 심판이 일어나지 않았잖아요. 자, 그런데 스가랴는 참 이상해요. 왜냐하면 그냥 일관되게 그 파워풀한 메시아를 보여주면은 이해하기가 쉬운데, 그 힘센 전능의 칼의 메시아를 계속 보여주면 쉬운데, 그런 파워풀한 모습하고 컨트라스팅 되는 맞지 않는 그림들을 계속 얘기해요. 예수님을 알지 않고는 풀리지 않는 메시아의 그림들이 스가랴서에는 계속 나타납니다. 너무나도 모순된, 이해하기 힘든 그림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사실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메시아의 모습부터가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게 전능하고 힘이 센 왕이라면 백마를 타고 진짜 번쩍번쩍이는 갑옷을 입고 진짜 깃발을 높이 든 군대를 데리고 와서 진짜 적을 짓밟으면서 들어와야 될 텐데, 그런 이상을 얘기해야 될 텐데 그렇게 하지도 않았고 예수님 그렇게 오시지도 않았죠. 자, 세상을 심판하셔서 악인의 피로 바다를 이루시고 구원하시는 메시아, 그래야 될 메시아와는 전혀 매칭되지 않는 모습이 소개됩니다. 스가랴가 보여주는 승리 여왕 메시아는 배반당하고 매를 맞고 찔림을 당하는 너무나 이상한, 이해할 수 없는 구원자예요.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그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보여주셨어요. 이상을. 유대인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마사야가 오면 심판이 있고 구원이 있고 평강이 있을 거라는 거는 아니까 마사야를 기대는 했지만, 스가랴서에서 보이는 이 모순된,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은 풀리지 않는 숙제였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다 풀리죠. 오늘 그 모습을 한번 스가랴 말씀 가운데 나타난 이해할 수 없는 메시아의 모습을 예수님의 모습과 함께 보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장 12절 13절에 보면 은 30냥 이야기가 나오죠.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지금 스가랴가 악한 목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악한 목자들에게. 스가랴가 이제 목자가 되어서 양을 돌봤어요. 네. 하나님 시키셨죠. 자, 그 진짜 악한 목자들에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악한 목자들은 이스라엘의 리더들을 얘기하는 것이기도 해요.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하나님이 시키셔서 양들을 돌봤어요. 근데 그 양들에게는 이미 주어진 목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목자들에게 내 품삯을 달라고 요구했어요. 근데 그 목자들이 매겨준 품삯이 은 30개예요. 은 30개? 자, 그런데 이 은 30개가 의미하는 바가 있죠. 은 30개는 노예의 값이에요. 노예의 값. 다르게 얘기하면 아주 큰 밸류가 있는, 그러니까 큰 돈은 아니에요. 노예 한 명 살 정도의 값이에요. 자, 이 대우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 13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해하린 바 그 삭을 토기장에게 던지라. 지금 스가랴에게 은 30전을 준 거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그들이, 그 악한 목자들이, 이스라엘의 리더들이 나 하나님 여호와를 홀대했다. 은 30전 정도로 뿐이 여기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토기장에게 버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토기장에게 버리죠. 은 30냥은 악한 목자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가볍게 보는지를 보여준 사건입니다. 그리고 오실 메시아가 어떻게 배신당할지, 어떻게 무시당할지, 어떻게 팔릴지 보여주는 예언이기도 해요. 마태복음 26장 14절에서 15절이죠. 그때 열둘 중에 하나인 가롯 유다라 하는 자가, 자, 마태복음 26장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요. 호산나 다윗의 왕이여라고 그런 웰커밍을 받고 들어온 후에 있는 사건이에요. 십자가 사건을 앞둔 그 모멘에 있었던 일이죠. 그때 열둘 중에 하나인 가롯 유다라는 자가 대제사장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마사야의 몸값으로 노예의 값을 쳐서 가로 유다에게 주었어요. 하나님을 얼마나 가볍게 여기는지, 그 메시아를 얼마나 가볍게 여기는지 이 은 30전에 나타나 있어요. 그리고 스가랴에게 말씀하신 그 마사야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그 돈을 받고 넘겨줬죠. 그리고 대제사장의 무리에 가서 모욕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 총독에게 끌려갔어요. 27장 3절에서 10절이에요.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로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오저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성전이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은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피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을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누구에게 줬어요? 토기장에게 주었어요. 9절 이에 천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이르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10절 이 스가랴의 예언이죠. 토기장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스가랴를 통해서 작정하신 예정하신 일과 같다는 말씀이죠. 스가랴가 은 30으로 무시당하고 하나님은 당신이 무시당하신 것이고 그것이 당신이 무시당한 것이고 그것을 토기장에게 주라 하셨어요. 그리고 이것은 오실 메시아 예수님에 관한 예언이었습니다. 자, 12장도 그렇고 13장도 그렇고 이 구원의 날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해요. 예, 그런데 좀 순서를 바꿔서 이제 13장을 먼저 보고 12장에 나와 있는 그림을 볼 테예요. 근데 13장은 터진 샘 이야기가 나와요. 그 터진 샘에서 물이 나와서 이제 더러움을 씻는 샘이에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우상과 거짓 선지자를 제거하는 날이에요. 예, 구원의 날은 깨끗함을 받는 날이고 우상과 거짓 선지자들이 더 이상 일하지 못하는 진짜 거룩한 날이에요. 자, 그런데 생뚱맞게도 갑자기 하나님의 목자가 매를 맞는 장면이 나와요. 네. 샘이 터지고 깨끗하여지고 이제 거짓 선지자가 일하지 못한다고 얘기하셨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목자가 매를 맞아요. 전혀 연관성이 없어 보여요. 이게 구원의 날과 거룩하여지는 날과 무슨 상관이야.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아 이것이 마사야 예수님에 관한 예언이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 맞는 이야기 13장 7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예, 정말 수수께끼 같은 그런 장면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사건을 통해 풀리죠. 마태복음 26장 31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대로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어디에 기록된 거예요? 스가랴서에 기록된 거예요. 스가랴서에 뭐가 기록되어 있어요? 나의 목자가 맞고 양 떼가 흩어지는 것이 되어 있는데 그 기록된 대로 될 것이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For it is written, I will strike the shepherd and the sheep of the flock will be scattered. 예수님은 스가랴를 통해 말씀하신 바로 그 마사야입니다. 그 마사야라고 본인이 이야기해주고 계세요. 세상의 악을 심판하시고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전능의 왕이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셔서 진정한 샬롬을 이루시는 그 왕이세요. 자, 12장입니다. 이제 마지막 그림인데요. 이 12장은 하나님이 구원의 날은 하나님께서 진정한 회개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시고 애통하게 한다는 그림입니다. 자, 12장 10절이죠.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I will pour a spirit of grace. Please for mercy. 내가 은혜의 영을 부어주셔서 간구하는 영을 부어주겠다고 얘기하세요. 그래서 뭐예요? 진정한 회개를 할 수 있게 하겠다고 얘기하세요. 언제요? 구원의 날에. 마사야가 온 날에 진정한 회개를, 진정한 애통함을, 진정한 은혜를 거기 하겠다고 얘기하세요. 자, 너무나 어메이징한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 은혜의 영은, 하나님의 멀씨를 구하게 하는 영은 뭐냐면 우리로 그 찌른 바, 우리가 찌른 그를 바라보고 하게 되는 애통함이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누구를 찔렀는지, 우리가 누구를 대적했는지, 누가 우리를 버렸는지 알게 해주는 그 은혜의 영이 임하면 우리가 애통하게 된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애통하는 어떤 애통이에요?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이 하며 Only Son 독자를 잃은 사람들이 마음이 찢어지는 것처럼 우는 것처럼 울게 하시고요.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리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통곡할 것을 얘기하세요. 예, 가장 소중한 것을 잃은, 가장 귀한 것을 잃은 그 아픔으로 통곡하게 하시겠다고 얘기를 하세요. 언제요? 그날, 구원의 날, 마사야가 온 날에 우리에게 이 일을 하시겠다 그래요. 그렇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시고, 진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게 하시고. 그런데 우리가 찌른 그를 바라보고 이게 무슨 말이지?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자, 근데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요한복음 19장 31절에서 37절입니다.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에요,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않으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예,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고 한 것은 예수님 옆에, 양 옆에 죄인들이 있었죠. 그런데 아직 죽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돌아가셨지만 아직 그 사람들은 숨이 붙어 있어요. 그런데 다리를 꺾으면 컬랩스 돼서 숨을 못 쉬어요. 그래서 운명하는 거예요. 아직 죽지 않았으니까 다리를 꺾어서 빨리 치워주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런데 예수님은 꺾을 필요가 없죠. 이미 운명하셨어요.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하지만 죽은 거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옆구리에 창을 찔러서 그 몸에 있는 피와 물을 다 쏟게 해요. 피바다가 되게 합니다. 35절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피 쏟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무엇보다도 37절 또 다른 성경에 이르기를, 이 또 다른 성경은 뭐예요? 스가랴죠.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진정한 통회와 통곡과 회개를 하게 하는 그 찌른 자를 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피를 쏟으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스가랴서에서 얘기하는 그 구원자, 심판자 예수님이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마사야는 오늘 본문에서 보는 그 강철, 악인을 피바다로 진짜 뭉개고 악인들의 피를 철철 흘리게 하는 그런 정의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너무나 이상하세요.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스가랴가 얘기한 그 마사야가 예수님인데, 예수님은 원수들, 배반하는 자들, 악인들을 처단하신 게 아니라, 그들의 피를 쏟게 하신 게 아니라 지금 어떻게 하고 계세요? 자신의 피를 쏟으세요. 자신의 피를 쏟아서 부으세요. 무엇을 알 수 있나요? 하나님의 심판은 이스라엘 사람들 생각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다른 우상을 섬기고 헬라인에게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로마 제국 사람들에게 국한되어 있는 거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버리고 실은 유대인들에게도 실은 정의의 하나님에게는 동일한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심판대에 오르셔서 그 심판의 값으로 자기의 육신을, 자기의 피를 다 쏟으신 거예요. 그렇게 심판을 이루셨어요. 그리고 그 심판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 마사야, 우리의 인간의 이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이 왕은 다른 선지서 이사야서 53장 고난받는 종으로 또한 소개가 되었죠. 예수님의 심판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에요. 믿지만 예수님을 배반한 유대인들,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예수님하고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를 위해서 흘리신 피입니다. 자, 그 은혜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53장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안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 시키셨도다. 메시아가 오는 그날은요, 마사야가 오는 날은 구원의 날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은 오직 심판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구원이에요. 그런데 그 심판은 나와 상관없는 이 세상 악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나의 죄를, 나의 배은 망독함을 포함한 세상의 악에 대한 심판이고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그 은혜의 하나님이 담당하신 심판이세요. 그 심판을 겸손의 왕,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담당하셨습니다. 그 마사야를 우리가 찔렸다는, 우리가 그분을 버렸다는, 우리가 그분을 배반했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날에 하나님의 메시아가 오심으로 이미 심판은 시작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 죄에 대한 심판이었음을 깨닫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하루도 그 메시아를 갈망합니까?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을 건져주실 그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나의 모습으로부터, 나의 연약함으로부터, 내 죄악으로부터 나를 깨끗하게 하시고 구원하실 그 마사야를 오늘,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오늘 이 순간에도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예, 여러분 성경은요, 이 시대가 악하다고 얘기를 해요. 시대가 악하니 세월을 아끼라고 얘기하세요. 이 시대는 절망적입니다. 소망이 없어요. 그게 성경이, 죄송하지만, 말하는 세상이에요. 외모로 인생의 가치를 저울질하고 끊임없이 비교하고 경쟁하게 하는, 서로 죽을 때까지 물어뜯게 하는 이 지옥에서 여러분 건져줄 메시아 마사야를 갈망하십니까? 갈망하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은 또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는 것도 너무나도 잘 얘기해 주세요. 우리 모두 반역자이고 죄인임을 이야기해 주세요. 그렇게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독히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죄로 똘똘 뭉친 그런 내 무력함, 내 치졸함, 내 비참함, 이 자아로부터 해방시켜줄 구원자를 갈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사야는 구원자세요. 심판을 담당하시고 구원을 베푸시고 평강을 허락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그것을 담당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찔리시고 피를 쏟으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어요. 어제만이 아니라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는 그 마사야가 있습니다. 그 마사야를 갈망하는 그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 왕의 통치를 갈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만 더 보는 겁니다. 뭐냐면 예수님은 마사야예요. 예수님은 왕이세요. 왕은 통치자세요. 우리가 순종할 대상이에요. 우리가 값을 매길 수도 저울질할 수도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구원자라는 걸 은혜로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더 찾지 않는 건 어쩌면 우리가 예수님을 은 30점보다 못하게 생각하는지도 몰라요. 내가 원하는 걸 해주면 좋은 메시아, 내가 원하는 걸 해주지 않으면 나랑 상관없는 사람, 내가 등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사람. 여전히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배신의 삶을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그분을 배신하고 여전히 그분을 버리고 여전히 십자가에 못 박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그의 피를 쏟음으로, 우리가 그분을 찔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그의 피를 쏟음으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는 그 은혜가 어떠한지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곧 크리스마스예요. 그렇죠? 예, 예수님이 태어난 진짜 생일은 알 수 없지만 예,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 권능의 보좌에 내려서 비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그것도 가장 낮은 자리로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 이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기쁜 소식인지 이렇게 또 함께 묵상하며 크리스마스 예배를 고대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이른 아침 기도 예수님 오심을 묵상하는 말씀으로 채워져 있는데요, 또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